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영생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 어린이들이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근데 어른들 틈에 이제 아이들이 끼면은 약간 좀 집중도 안 되고 정신도 없죠. 그래서 좀 비키라고 좀 저기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보고 또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축복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아이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직히 아이들이 있으면 시끄러워요. 요란스러워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90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었고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찰나의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누리고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영원한 게 뭐냐? 예,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삼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다 성취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본향으로 가는데 천국과 예,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야 될 곳을 결정하는 곳이 우리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천국이 될 것이고 못 받았으면 죄 때문에 지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바르게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영원한 게 뭐냐? 신령한 예배 것이 영원한 것이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그리고 삼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것이 진짜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는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또 우리가 평신도 선교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기도 운동을 일으켜라. 예. 주옥 같은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응답받고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했냐면요. 우리 호적이 변했대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내세가 바뀌었대요.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받는 인도가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세상 풍속, 마귀의 인도를 받았지만 지금 성령 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이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해결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신분의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영적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 녀석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활동해요. 이 사탄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이 사단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검을 해봅시다. 나는 예배가 피곤하다. 한번 점검해야 돼요. 예배가 피곤하고 지루하다. 예배 시간에 존다. 예, 지금 사단이 공격하고 있어요. 예,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배가 피곤하고 예배 시간이 졸립다. 류광수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밤새도록 내가 일을 했어도 놀았어도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은 눈이 떠져야 된다고. 예,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뭔지 모르게 답답하다. 한숨만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온다. 점검해야 돼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옅어요. 예. 영적으로 지금 사단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긴장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영적 싸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가 힘들다. 예. 뭐 전도는 힘들죠. 현장 나가니까. 근데 너무 힘들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전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본인이 딸을 잊어버려봤대요. 어떻게 하다가 잊어버렸대요. 그 딸을 찾아가는 심령, 그 심정으로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꼭 찾겠다는, 어떻게 해서 찾아야 된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겨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과 제자들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이제 시들어졌다는 거죠. 이제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도 졸리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는 이제 꿈도 못 꾸고 너무 힘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목회자 그리고 교회 안에 중직자, 목회자와 중직자가 무능해 보인다. 무능한 게 아니라 무능해 보인다. 이것도 사단의 공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은 전능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래봤자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인간을, 연약한 인간을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붙잡고 있고 교회의 주의 종을 붙잡고 있고 교회의 성도들을 두루 다니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게 목회자가 존경스럽지 않고 교회 안에 뭐 집사라든가 장로라든가 그분들이 진짜 좀 이상해 보인다.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 아니야. 내 문제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 살아요. 그쵸? 아무리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형님들을 다 살렸듯이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렘넌트 하나 응답받아도 교회는 다 살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러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다락방 안에서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목회자에 대한 목회관이 끝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무능해 보여. 우리 훈련 받아야 돼 하면서 유광수 목사님 입만여계로 다 갔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예. 누구 잘못일까요? 목회자 잘못일까요? 성도 잘못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걸까요? 그쵸.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진짜 내가 복음이 맞다면 예배 시간이 사모가 되어질 거고, 기도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일 거고, 전도 시간은 진짜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 그 한을 가지고 또갈 것이고, 진짜 내가 복음이 맞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회자가 귀중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헌신하는 중직자들이 너무 귀중할 거예요. 야,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필요 없어. 유광수 목사님과 목사요. 병든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임마누엘 교회 가잖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거기서도 또 떨어져요. 신기하게도. 왜죠? 그 사단이 그 사단이야. 내가 여기 가면은 인간관계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나를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또 그쪽에 가면 또 있어. 회사도 그래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데 거기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갔는데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신기하게도. 왜죠? 그 사단이 그 사단이에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영적 싸움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여기 수요예배 오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영적 싸움 이미 승리하신 분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어린 아이들이 아이들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데려왔겠죠? 아이들을 조금 만져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데려왔겠죠? 13절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이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뛰놀면서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여기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이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꾸짖거늘. 제자들이 꾸졌습니다. 교회에는요, 렘넌트들이 많아야 돼요. 뭐 수련회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면 애들이 막 떠들어요. 메시지 집중 못하게 막 애들이 막 장난쳐요. 그래도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유럽 교회는요, 아주 커요, 아주 근사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진짜 그거는 복된 교회가 아니라 진짜 불쌍한 교회예요. 긍휼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야 될 교회입니다. 시끌벅적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14절 그 광경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하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이 어린아이들이 너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14절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 얘기인데요. 제가 이 간지르고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이 아이들을 조금 착한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내가 데리고 와서요, 진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근데 막상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아이들을 잔뜩 데리고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또 아이들이 사고를 쳐버린 거야. 예배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사고를 치고 너무 떠들고 장난치고 막뭐 물건 깨고 막 그러니까 조용히 그 담당자한테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했더니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다른 교회를 갔대요. 근데 다른 교회는 또 거기 가면 사고 안 치나? 거기서도 사고를 쳤어요. 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락방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이놈들이 또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을 만나는데 미안해가지고 아, 또 쫓겨나게 생겼구나. 근데 그 담당 관리인이 미안해다가 고개를 숙였는데 목사님이 아우 괜찮다고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떠들고 장난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너무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리지 말고 이제 이 아이들이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그 감사하다고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상가 건물이었는데 이 관리하시는 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아원에 자기가 부지가 있대요. 그 부지에 교회를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교회가 예, 자기 본 건물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아이들은 문제아가 아니라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유광수 목사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있으면 세 가지 뜰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의 뜰. 그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뜰. 그 나라만 복음 받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와서 편하게 자기 집처럼 진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어야 된다고. 세 번째는 아이들의 뜻.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마음껏 교회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 뜰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15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예. 15절인가요? 뭐 하나가 빠졌는데? 14절과 금하지 말라고 했죠. 15절.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갑자기 저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라고 얘기를 하랍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이거는 조금 얘기할게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처럼 유치하지라는 게 얘기 아니라 순진해지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결론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 죄송합니다.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을 불러서 안고 안수하고 예, 축복하셨답니다. 축복 기도도 이렇게 주님께서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뭐 수련을 가든가 아니면 중요한 자리를 가거나 아니면 선교사님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목회자가 가정에 방문하거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들 딱 머리 딱 내밀면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딱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돼요. 예, 그런 거 지혜 있게 누군가가 주회정에 왔을 때, 선교사님이 왔을 때 항상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진짜 지혜로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거든요. 메시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예, 되라. 이게 결론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져라.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줄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냥 믿어버려요. 그리고 기도는 응답된다. 믿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목회자의 인도를 잘 받아요.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면 느끼는데 애들이 순수해요. 제가 대학 사역을 좀 해봤는데 이게 사회물을 먹으면 안 들어가요. 좀처럼. 근데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모습들이 많이 체험됐거든요. 그래서 대학 선교하시는 분이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간호사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과 대학으로 가가지고 그 학생들, 의사가 될 학생들, 간호사가 될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게더 빠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달라요. 어른들은 진짜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오는 게 힘이 드는데 아이들은 아직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원색제가 복음을 누르면 그 복음의 응답을 빨리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이런 믿음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대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예, 불신앙을 빨리 버리시도록 바랍니다. 예. 아이들은 바로 믿는데, 렘넌트들은 바로 믿는데, 어른들은 불신앙을 해요. 예, 이것도 버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빨리 과거의 상처,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 다 복음으로 빨리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순수한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과거의 상처, 예를 들어서, 예, 과거의 가정에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면서 또 다른 그 가정을 이루는데 또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가문의 대물림이거든요. 그런 상처 빨리 복음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가족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는 우리는 꺾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상처도 치유하시고 더큰 응답 속에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배경이 있대요. 예. 이것 때문에 또 복음이 안 들어갈 수가 있대요. 가난하게 산 분들은 신기하게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거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배경, 이것도 빨리 치유해 달라고 우리가 이 방해 요소를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다른 동기. 이 동기가 복음보다 들어간 다른 동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응답을 못 받아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이라든가 현장에 여러 가지 역사되는 게안 돼요. 뭐냐면 나도 모르게 다른 동기가 들었어요. 내 야망, 내 뭐랄까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약간 딜레이를 시켜요. 이거 동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진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고생받다가 지옥 가는 영혼인데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도 모르게 다른 동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못된 다른 동기가 들어온다네요. 하나님 이런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한 믿음, 응답받는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를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잘못된 신앙,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이게 신앙이 잘못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잘 들어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신비주의를 해요. 네. 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 주의 종은 종으로도 안 보이고, 예, 꿈에 나타나야 돼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신비주의예요. 예. 이거 아니면 좀처럼 은혜를 못 받아요. 신앙생활을 못 해요. 또 어떤 사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율법.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성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함으로써 성도들이 낙심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요.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예. 이 사람이 아직 연약해서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럼 저는 말을 안 해요. 해도 뭐 도움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죄인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인본주의.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가고 문 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참지를 못해요. 무조건 열어야 돼. 무조건 도전해서 무조건 성취해야 돼.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부르짖고 은혜 받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박애주의. 박애가 뭐가 나쁜 거냐? 근데 주의가 나쁜 거예요. 복음 빠진 선행이에요. 복음 빠진 선행이에요. 최고의 선행은 이 사람에게 그지에게 동전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그지가 구원받고 더 이상 그지의 삶을 살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의 선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지 말고 잘 지혜롭게 들어서 최고의 선은 복음받고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최고의 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있다면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전도했잖아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전도 제대로 한 사람도 제대로 못한 것 같으면서 돌맞아 죽었잖아요. 자, 그럼 바울은 어마어마한 전도자고 스데반은 들떨어진 전도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들이 다 순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맞아주셨고 둘 다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뭔가가 있으면 뭔가가 이렇게 응답받은 것 같고 뭔가 없으면 응답 못 받은 것 같고 아니에요. 시간표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는 시간표가 있고 왕궁에서 총리가 되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감옥에 가도 행복해야 되고 왕궁에 가도 행복해야 돼요. 초가집에 있어도 행복해야 되고 기와집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진짜 풀을 먹어도 행복하고 고기를 먹어도 행복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지옥이에요. 복음 갖고 나서도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아야 돼요. 비교의식하면서. 진짜 복음은요. 내 있는 그곳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 선교하면서 이제 후배들을 좀 봤는데 진짜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뭐가 부러웠냐면요.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가지고 목회하시는 렘넌트들이 있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 어린 아이인데 근데 그 아버지 목회가요 크지도 않아요. 상가 건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나도 그분의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게 내 꿈이라고 딱 하는 거예요. 나는 저 부러워 죽겠어요. 내가 죽어도 내 후대들이 대를 이어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내 모습을 보고 목회 못하겠다 아니라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진짜 귀하다. 하나님의 일을 나도 대를 이어서 하고 싶다. 나는 그분이 복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큰 교회 되는데 아들한테 물렸는데 완전 말아먹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복음 전한다는 거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해서 행복한 사람. 난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벌집 총소 그 재벌집 회장한테 물어봐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 가난했지만 젊었을 때가 행복하다고. 그 큰 교회를 건립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돌아가셨지만 교회 목사님한테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그래서 천막교회에서 그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큰 데도 행복하고 작은 데도 행복하고 다 하나님 계신 게 다 행복합니다. 이게 누려진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저는 행복해요. 뭐라 해도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 없어도 행복하고 고기 먹어도 행복하고 풀 먹어도 행복하고. 아멘. 네. 기도 제목은요 직분자 헌신 예배. 우리 귀한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최고의 헌신할 수 있도록 응답 은혜 달라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환우 지금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육신도 치유되게 하시고 진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선교사 우리 박진혁 우리 선교사님을 꼭 기도해야 되겠죠. 너무 어려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가 아닌 군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렘넌트를 살려내는 시간표를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괜찮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 진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감사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